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모든 당사국들은 권위 있는 채널인 안보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독자적인 제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왕 부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상황 변화에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보리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건설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휴전이 48시간 더 연장됐지만 알레포 등 봉쇄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알레포 내 반군 장악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구호차량들은 아직도 터키 국경지역에서 시리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나 누수라 전선 등 테러단체에는 휴전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어제도 공습으로 ISIL 반군 250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이에 따라 상황이 허용되는 대로 구호 차량들이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 오늘은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수치 여사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와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와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수치 여사는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지금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에 적기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수치 여사와 만나 미얀마의 획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언급한 뒤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늘 성명에서 잉글랜드 남서쪽에 들어설 힌클리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전소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공급 업체와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의 자본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앞서 지난 7일 취임 직후 해당 발전소 문제를 재검토하기 원한다고 밝혀 추진이 중단됐었습니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영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의 황금 시대를 선포했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중단되자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양국 관계가 교착 상태에 놓일 것을 경고했었습니다. 그레 클라크 영국 에너지 장관은 힌클리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폐렴 진단을 받고 유세 일정을 중단했던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오늘부터 선거 운동을 재개합니다. 클린턴 후보는 지난 11일 미 동부 뉴욕에서 개최된 9.11 테러 15주년 기념식 도중 비틀거리며 차량에 올라 행사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돼 그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연단에 1시간가량 서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후보도 건강진단서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공개한 건강검진 요약본에 따르면 그의 몸무게는 121kg에 달해 과체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돈세탁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브라질 연방수사관들은 어제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사와 관련한 부정부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찬성하지만 개별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가 추석 명절을 맞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전단을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한국 당국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는 지난 몇 년간 북한에서 일어난 최악의 재난 가운데 하나라고 유엔 기구들이 평가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찬성하지만 개별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대화를 강조해왔는데요. 독자적 대북 제재에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개별 국가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전날 왕이 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발표문 형식으로 게재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으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하지만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제재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각국이 안보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제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왕이 부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며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 역시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제재가 최종 목적도 유일한 수단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련국들의 상대방을 자극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는 중국이 지난 안보리 결의 2270호 때부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개별 국가의 일방적 대북 제재가 결국 자국의 안보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자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북한에게 압박하는 것하고 유엔에서 압박하는 것하고 그게 아니라 북한을 일방적으로 하면 경제 제재를 넘어서 이게 결국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로 가서 동북아의 한반도의 군비 경쟁과 이제 중국까지 이제 불똥이 튄다는 문제인 거죠. 이거는 소위 북한의 핵을 하는 그 수요를 넘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준영 교수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 또다시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도 중국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엔 동의하지만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는 등 안보리 결의 2270호 때와 같이 중국 측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여전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중국 간 풀어야 할 군사 안보적 벽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1일 일본을 방문해 미국은 안보리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북한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실질적 대북 압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북한은 물론 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 기업들을 옥죄는 결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 출석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과거와 다른 차원의 위협으로 변해가는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전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 횟수가 62차례에 이른다며 1994년부터 2008년 사이 단 한 번의 핵실험과 17번 미사일 시험을 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ince 2009 there have been 62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tests versus 17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tests during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So
차석전은 북한이 미국 차기 정부의 제1의 안보 위협 요소로 떠올랐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려는 행동으로 간주하는 분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존속 가능한 핵 억지력을 과시하려는 전략을 수행 중이고 11월 대선에 맞춰 추가 도발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은 스스로 개발한 모든 무기체계를 판매해왔다며 북한이 표준화된 특정 핵미사일을 비축하기 시작할 경우 이런 무기를 팔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차석전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최우선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사드는 정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first and I think foremost is that we need to deploy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정권에 현금을 안겨주는 노예 노동을 수입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을 국제 금융 체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 사안들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차 연구원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지하에서 몇 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거리 타격에서 실전에까지 쓸 수 있는 100개 이상의 핵무기 전력을 갖추고자 한다며 존속 가능한 핵 위협을 통해 미국의 영내 접근을 막고 확장 억제력을 파괴해 한국이 평화를 청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데 전략적 목표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미테리 바우어 그룹 아시아 이사는 이 시점에서 대화의 전제 조건을 낮추고 북한과 마주 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Again, the community of Korea watchers is divided as to what the next steps should be. As a number of North Korea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거듭 공언해온 상황에서 제재를 늦추고 대화를 재개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대북 제재를 실패로 규정하기 이르다며 지난 2월 이전까지 미국은 포괄적 대북 제재를 가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전까지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란, 시리아, 버마에 부과했던 제재를 미약하게 본딴 데 불과했고 벨라루스나 짐바브에 적용됐던 것보다도 폭이 좁았다는 지적입니다. 테리 이사는 지난 2월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발효되면서 미국이 비로소 더욱 강력해진 제재를 시행하게 됐다며 겨우 6개월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돼야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명시된 북한 화물 검색 의무를 게을리하고 광물 거래를 계속하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 중국 기업과 은행을 벌주지 않는 등 의회가 부여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President Obama has also yet to fully use the broad powers that the Congress has given him to penalize any Chinese companies or banks for
특히 북한과 교류하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외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작동해야 김정은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중국에 기반을 둔 관련 기업과 은행 중개인 명단을 제출한 이후에도 북한의 확산과 돈 세탁에 연루된 제3국 조력자들을 제재하는 데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이사는 기존 제재 이행에 더해 제재의 허점들을 막아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생계 목적의 광물 수출까지 중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과 사치품 수입을 막고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며 북한을 세계 금융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안보 차원에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연내 한국 배치, 한국의 미국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그리고 해상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이사는 특히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orth Korea should also be placed back on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
대리이사는 서면 보고서를 통해서도 김정은 정권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테러 단체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증거가 늘고 있고 시리아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인권운동가들과 탈북자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는 등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법적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과 사업체를 제재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Imposing secondary sanctions and penalizing entities, particularly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and businesses that trade with those on the sanctions list.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금지된 행동을 부추기는 어떤 중국 업체에도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며 미중 간 전략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제재를 망설이는 것은 중국 은행과 기업들을 미국 법에 면책 대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아울러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 금융기관들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며 대북 전단과 DVD 등을 통한 정보 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은 어제 오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장관은 영국 측에 강력한 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존슨 장관은 북한 핵실험 직후 영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새 결의 채택과 관련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9일에는 미국과 프랑스, 13일에는 중국, 러시아에 이어서 어제 존슨 장관과 통화함으로써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외교수장 모두와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가 추석 명절을 맞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전단을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단 살포는 지난 4차 핵실험 직후 때와는 달리 한국 당국의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20여 명은 추석날인 15일 정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전단 15만 장을 대형 풍선 5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대형 풍선에 묶인 전단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재를 비난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책자와 미화 1달러짜리 지폐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당초 전단 30만 장을 날려보내려 했지만 바람의 방향 등이 여의치 않아 15만 장만 살포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최근 북한 지역에 큰 홍수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김 국무위원장은 핵실험만 강행하고 있다며 추석을 맞아 이를 규탄하기 위해 전단 날리기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단 살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앞서 지난 12일에 예고한 공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박 대표는 올 들어 10차례 넘게 실시한 전단 살포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번엔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대형 도발을 공개 규탄한다는 의미에서 사전 예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계속 비공개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예전에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다 대고 무모한 핵실험을 계속하고 또 미사일 쏘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전면에 공개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 정부 당국은 이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행사가 치러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해 자제를 요청해왔지만 이번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이를 규탄하는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려 했을 땐 한국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이 단체는 이후 3월에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30만 장을 몰래 살포했습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맞서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같은 중대 도발을 할 경우 공개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5차 핵실험 직후 언급한 핵탄두 표준화와 이 규격화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물질의 손실률을 낮춰서 같은 양으로도 이전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는데요.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핵무력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G20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됨에 따라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를 무력화시킬 초강수를 둘 필요를 느꼈고 이에 따라서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국제 제재를 서두르고 있는 한미일 3국 및 이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고 있는 중국을 향해 자신들이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의 5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5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과거 4차례 핵실험에 비해 기술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보다 핵폭발 위력이 커졌습니다. 5차 핵실험의 위력은 4차 때의 2배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열린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5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10킬로톤 정도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위력에 거의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실험의 주기도 짧아졌습니다. 약 3년 주기로 이뤄졌던 핵실험이 이번에 불과 8개월 만에 단행된 것은 핵물질의 생산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국 정부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이번 핵실험을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직후 핵탄두 폭발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 연구위원입니다.
핵폭발은 이론적으로 분열이든 융합이든 위한 폭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는 단계고 그걸 이제 직접 탄두 위에 싣거나 아니면은 그 이 항공기로 떨어뜨리는 형태의 극탄을 완성했다라는 건 다른 의미거든요. 핵탄두 폭발 실험이라는 건 무기화할 수 있고 소형화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이 5차 핵실험 직후 핵무기 연구소 명의의 성명에서 언급한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격화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물질의 손실률을 북한이 원하는 수준까지 낮췄다는 것으로 같은 양의 핵물질로도 이전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정선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석했습니다.
손실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폭탄을 만드는 더 많은 핵물질을 넣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핵물질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거든요. 매년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핵무기 숫자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손실률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는 핵탄두의 제조 기술 수준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절하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차 핵실험 직후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 아닌 증폭 핵 분열탄 실험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상반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비롯한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미사일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박창건 박사는 말했습니다.
핵 군축이라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로 지휘라는 것을 국으로 인정해 주려고 그런 기조 하나에서 그런 기초에서 핵 군축이라는 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한다기보다 나는 얼마만큼 가질 테니까 인정해 주라 이런 거거든요. 나의 저 생존을 위해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갖추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더 이상은 안 갖겠다. 이것이 핵군축이에요.
북한은 이와 함께 이번 핵실험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힘으로써 핵실험 자체에 대한 통제 능력도 갖췄음을 과시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중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 능력과는 별개로 그 실험을 하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접경 지역으로 부정적 영향이 스필오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언급을 한 거죠. 우리 핵실험 통제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언급이고 어떤 실험을 했는지 저희가 자세히 알기 힘들어졌어요. 이제 만약 그들이 말이 맞다면 포집을 하더라도 그 포집한 결과의 신뢰성을 장담하기 어려워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책 실험을 또다시 감행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한동안 긴장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중심의 대북 제재 압박 강화와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팽팽하게 맞서는 강대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의 경우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트리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입니다.
개별 국가의 어떤 무력 수단을 사용한 압박은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말 수준을 볼 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남보리 차원의 기존 지난 3월 2일에 제재 결의안 270에서 제외됐던 부분들, 민생 문제라고 해서 예외로 인정했던 부분들에 관해서 중러를 설득해서 예외를 이제 없애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제재 논의가 구체화될 것입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에 중국이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겠다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여부입니다. 당국대학교 이동민 교수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미국과의 냉전 구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이전보다 촘촘한 대북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미일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나라들은 시간 부족과 대북 교역량이 극히 적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제출 사유를 밝힌 나라들 대부분은 또 빠른 시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의 외교부와 유엔 대표부에 BOA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에는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시점인 지난달 말과 이달 초를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 중 이행보고서 미 제출국은 140여 개 나라. 이들 대부분은 BOA의 이메일에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답변을 한 나라들은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할 시간이 부족했거나 북한과 교역 등 외교 관계가 사실상 미미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덴마크는 유엔 주재 대표부를 통한 두 차례의 이메일에서 현재 이행보고서를 위해 정부 내 관계 부서를 통해 정보를 모으는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 간 조율 작업은 항상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하고 이와는 별도로 덴마크 정부 부처 내 개편이 겹쳐 제출 시한이 늦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제재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90일 이내에 이행 성과와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지난 6월 2일이었습니다. 벨기에 외교부도 이메일에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현재 연방정부가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호세 드 피어폰트 부 대변인은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이행보고서 작성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보고서에 모든 결의 내용이 포함됐을 때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제출 지연이 대북제재위원회 업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재위원회에 제공하려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초 뒤늦게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독일 역시 지난달 31일 BOA와의 통화에서 정부 간 조율 문제 때문에 제출이 늦어졌다며 덴마크, 벨기에와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알바니아 외교부는 이메일에서 북한과의 교역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국이 2270호를 공동 발의했다고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알바니아가 제재 이행에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행 보고서 미 제출과 관련한 질문에는 안보리의 보고서와 논의 내용은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 역시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지만 제재 이행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북한과의 양자 관계는 없는 상태라면서 현재 이행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빠른 시일 내 제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스웨덴 대표부도 본국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 짤막한 이메일로 확인했습니다. 옛 소련방의 일원인 아르메니아는 VOA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단지 9월 8일 한 차례 이행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이 요청에 따라 아르메니아 정부는 내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행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행보고서를 접수하는 1718 위원회가 보고서에 대한 제출 요청을 너무 늦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BOA에 안보리나 1718 위원회가 이행보고서 제출을 따로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각 회원국이 알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의 이메일 답변을 보낸 나라는 서아시아 나라인 아르메니아를 제외하면 모두 유럽 국가들로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에선 단 한 나라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원점부터 재점검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최우선순위에 올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는 북한 위협의 우선순위를 높여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야 한다고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밝혔습니다.
I think the next US administration has got to put the North Korean threat near the top of its agenda.
아인혼 전 특보는 12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점검한 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을 백지 상태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런 검토 작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북한 문제를 더 잘 견인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가 그런 수단에 포함되긴 하겠지만 단순히 북한과 마주 앉는 것으로는 성공적 대화가 될 수 없다며 현 대북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북한이 협상에 응할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판단 아래 대화에 앞서 너무 과도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구체적 단계를 밟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 역시 미국이 내건 협상의 선결 조건을 북한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대신 북한이 경제 제재의 일부 해제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이미 상당한 개발 수준에 있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미국과 한국은 대북 경제 제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 측면 역시 부인할 수 없다며 미국 차기 정부가 대북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may have been right for part of that time. It's probably not necessarily the right policy now.
But 하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자 한다면 다른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비핵화 목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에 접점을 찾기 어렵겠지만 미국 차기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전직 관리들은 그러나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급속한 핵경량 강화를 전략적 인내 정책의 결과로만 돌리는 것은 단편적 인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인원 전 특보는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에는 보다 적극적 대북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논리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단호히 결심한 와중에 대북 관여가 부족했다며 미국의 정책만을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이고 더 적극적 대북 접근을 통해 다른 결과를 만들었을지 역시 전혀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at all clear that a more assertive U.S. approach would have made a difference.
특히 지난 수년간 미국이 북한과의 관여를 꺼렸다는 흔한 지적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며 미국은 그동안 핵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그런 시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핵 관련 논의를 위해서는 만나지 않겠다며 대화를 거부한 건 북한이었고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우선순위 자체가 핵 역량 진전이었지 관여나 대화가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모든 핵 협상은 특정 조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 인내를 그런 조건 설정을 의무화한 정책으로 정의했습니다. 북한이 마음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핵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접근이자 북한이 그런 프로그램의 일시적 유예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화를 계속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 같은 대북 접근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재와 대화 모두 더 많이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 실패의 원인은 2구 합의 파기 등 번번이 약속을 어긴 북한이 제공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Obama administration did try many different tactics to limi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at the end of the day, none of those were successful.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었고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는 북한이 제재든 외교적 접근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핵 계획을 밀고 나갔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전임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고 그 이유는 북한의 약속 위반 때문이었다는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측 수석대표로 6자회담에 참여했던 켈리 전 차관보 역시 북한의 핵 역량 진전은 오바마 행정부뿐 아니라 클린턴 부시 행정부 시기와 모두 맞물린다며 북한의 잇단 핵실험을 전략적 인내 정책의 결과로만 보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모호한 태도를 중요한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That has been equivocal. At times the Chinese have displayed great anger.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결의를 채택하는 데 동참하면서도 정작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는데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북한 문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 역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 핵협상 때처럼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중국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중국도 대북 압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기엔 중국은 너무 강력하고 중요한 나라가 됐다며 미국과 중국 혹은 한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 아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동 이익에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too powerful and too important for the U.S. to pressure. Instead, the U.S. and China have a common interest.
켈리 전 차관보 역시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는데 중국의 동참을 압박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압박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얻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미국 차기 정부는 중국 등 영내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한 접촉을 시도해볼 만하다며 중국이 더 큰 역할을 약속하며 또다시 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북한과 가까운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에서 실시한 방사능 수치 측정 작업을 14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북한이 지난 9일 실시한 핵실험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 9일부터 2급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북한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약 600여 명을 파견해 비상 방사능 측정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환경보호부 발표에 따르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능 수치가 정상이었고 표본 분석에서는 핵실험에서 새어나온 방사성 물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비상 측정 작업은 중단하지만 평소에 수행하던 대기와 수질, 낙진 분석 작업은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서 일어난 최악의 재난 가운데 하나라고 유엔 기구들이 평가했습니다. 유엔은 함경북도의 수재민들에게 비상의약품과 식량을 분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기구들이 북한 동북부 지역의 수재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평양에서 함경북도 회령시까지 트럭으로 비상구호품을 운반해 수재민들에게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가 분배하는 구호품은 비상의약품, 경구용 제수화염, 치료용 음식, 영양보충제, 식수정화제입니다. 유니세프는 홍수 피해가 심각한 다른 지역들에도 구호품을 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령시 외곽을 방문한 무랏 사힌 유니세프 평양 사무소장은 이번 홍수는 함경북도 주민들이 지난 60년간 경험한 것 중 최악이라며 함경북도의 당국자들도 이 정도 규모의 재난을 다뤄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힌 소장은 한 동네에서는 이번 홍수 이후 임산부 15명 중 11명이 유산을 했다며 현지 보건 실태도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 WFP는 함경북도와 량강도 주민 14만 명에게 긴급 구호 식량을 나눠줬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우선 수재민 4만 4천 명에게 7일치 분량의 고단백 과자와 30일치 분량의 콩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9만 6천 명에게 동일한 긴급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WFP는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북한 내 WFP 식품 공장의 식량을 우선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식량을 원래 받기로 돼 있었던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정상적인 배급을 하기 위해서는 미화 12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이번 홍수가 근래 들어 북한에서 최악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며 극심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수재민들이 계속해서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린 타이모 WFP 평양 사무소장은 마을들이 모두 홍수에 쓸려갔다며 주민들은 식량의 공급원인 텃밭과 가축 등을 잃었고 홍수가 추수 직전에 발생해 논밭에는 아직 걷어들이지 못한 작물이 남아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모 소장은 북한 북부 지역은 겨울에 영하 25도까지 떨어진다며 수재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머 소장은 이번에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와 량강도 지역은 북한 전역에서 식량이 가장 부족하고 영양 실조율도 가장 높은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양 소재 유엔 상주 조정관실도 14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과거에도 홍수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홍수는 근래 들어 가장 심각하며 엄청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상주 조정관실은 이번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옥 2만 채가 무너졌고 학교, 보건소, 기반시설도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상주 조정관실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북한 정부가 겨울이 되기 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유엔과 구호단체들도 최대한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주 조정관실은 일부 침수 지역이 고립돼 있어서 앞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반박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는 14일 회의에서 전 세계 인권 유린이 만연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면서 그 중에서 최악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Deplorable is that the authority of the DPRK has been nonsensically diverting its scarce economic resources for WMD.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계를 무참히 희생하고 국제사회에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재원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전용하는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북한 전역에서 여전히 중대한 인권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최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을 담당할 전문가 그룹이 설치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 그룹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범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로 무장하는 대신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카지 미사코 대사는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repeated actions that seriously undermin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the world whilst ignoring to promote and
북한이 영내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을 거듭하면서 인권 보호와 증진은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지 대사는 외국인 납치 등 북한 내외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은 계속 중대한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두 명의 전문가 그룹 위원이 임명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들의 활동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전역에서 중대한 인권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자이드 유엔인권 최고대표의 전날 지적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The reference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represents repetition of the stereotyped allegations fabricated.
자이드 최고대표의 지적은 적대 세력들이 정치적, 군사적 대치의 일환으로 날조하고 퍼뜨리고 있는 전형적인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서 대사는 또 자이드 최고대표 방북과 관련해 자신들의 초청은 인권 분야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진실한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이드 최고대표의 방북 성사 여부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실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33차 정기회의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추석은 잘 새셨죠?
네, 바쁜 하루였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는 뭐 추석날 아침이 될 텐데 한반도 하늘에는 그 추석답게 둥근 보름달이 떠 있다고요?
네네. 뭐 이곳 서울에서도 한국 전역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엔 좀 구름이 많아서 구름 속에서 보름달 찾기를 해야 한다는데요. 예, 오늘 보름달 평양 시각으로는 오후 5시가 채 못 돼서 동쪽 그 독도에서 떠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 VOA 오늘 저녁 방송이 끝나는 시각쯤에 가장 높이 떠올라서 가장 밝은 빛을 낸다는 한국 천문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밤 뜨는 이 보름달은 완전한 보름달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한 98% 정도가 찬 보름달이고요.
네.
이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 토요일인 17일 밤에 떠오른다고 하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정말 좀 그 보름달을 볼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고향으로 갔던 자동차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뭐 행렬이라고 해야겠죠. 달빛 아래에 빨간 빛을 내는 자동차 행렬이 가득한 한국 고속도로 풍경. 이 명절날 뉴스를 보면 단골 사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하얀 전조등을 켜고 달리고 있고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각 지역 대도시로 들어오는 차량은 그 나들목에서 빨간 정지등을 켰다 껐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 전역에 고속도로를 달린 자동차가 모두 529만 대라는 한국도로공사의 전망이 있었는데요.
예.
역대 최대 교통량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의 그 차량 통행 정체는 역시 오늘 밤 VOA 저녁 방송이 끝나는 자정 이후에나 풀린다는 예상입니다.
네, 추석 차례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소식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명절날 차례상에 올라가는 제수 음식, 이걸 놓고 좀 그 논쟁들이 있던데 전통 유학자들이 아주 지혜로운 답을 내놨다고요?
네, 차례상에 올라가는 바나나, 피자, 음료 등 음식, 전통의 차례상의 그 진설도에는 올라가지 않은 각종 음식인데 이것을 올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그 유교 전통 문화의 잔실이자 맥을 잇고 있는 성균관에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놨는데요. 차례상은 조상을 추모하는 의례인 기제상화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간단한 음식을 사용해서 조상께 예를 갖추는 행사이기 때문에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간단한 수준의 음식이면 충분하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 제상을 차릴 때 보면 그 뭐 홍동백서, 좌포우예, 조율이시 이런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제사상과는 다르게 아주 간소하게 차려서 예를 갖추면 된다. 형식보다는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이 차례상이라는 얘기고요. 보통 그 상다리가 휠 정도로 음식을 괴서 올리는, 차려서 올리는 차례상 문화. 1960년대, 70년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차려지는 그런 형식이 많았던 것처럼 좀 왜곡된 것이다, 이런 설명도 덧붙여졌습니다.
예, 예.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건데 바나나 같은 네. 수입 과일을 올리는 것도 꽤 큰 잘못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군요.
네,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통 문화의 격식을 지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성균관의 해석은 역시 형식보다 마음과 정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밥 대신 떡 대신 피자를 올리기도 하고 술 대신해서 고인이 좋아했던, 어떤 조상이 좋아했던 커피나 차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오히려 직접 만들어서 올리는 피자라면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바나나 같은 것도요. 요즘 뭐 수입 과일을 식탁에 올리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인데 수입 과일이기 때문에 차례상에 올리지 못하는 것,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형식을 따르기 위해서 뭐 가족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보다 간편하게 준비를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 더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조상의 묘를 가꾸는 벌초 대행에 관한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대행업체에 맡기는 추세에 대해서도 묘를 가꾸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사람이라도 써서 가꾸는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벌초 대행도 그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 소식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진이 계속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진의 횟수는 크게 줄었습니다만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예.
어제 300여 차례 여진이 있었다는 말씀드렸는데 하루 사이 한 10여 차례가 더해졌습니다. 지진계로만 확인되는 규모 1.5에서 3.0 사이의 여진이 대부분이었고요. 하지만 강진에 놀랐던 경주 지역 사람들, 조금만 움직여도 불안하고 현기증이 나고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5.8의 지진으로 전국에서 15명이 부상을 당했고 주택과 도로 균열, 파손 등 5,100여 건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집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지각변동이 확인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무슨 뜻인가요?
네, 땅이 흔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쪽과 남쪽으로 땅이 움직였다는 것이 위성 관측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네.
그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전국 30여 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상시 관측소와 위성과의 신호 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요.
네.
지난 12일 경주 지진 이후에 전체 한반도의 좌표가 최대 동쪽으로 1.4cm, 남쪽으로는 1cm 정도 움직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각이 한 1.6cm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경주 인근에는 경북 군위에 관측소가 있는데 이 군위 관측소의 경우에는 동쪽으로 1.4, 남쪽으로 0.7 이동을 했고요. 부산과 울산 관측소도 각각 1.3, 1.2 동쪽으로 이동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진 때문에 땅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네네. 평균 위치 변화가 허용 오차 범위 아니라고 합니다. 플러스 네. 마이너스 5cm 이내에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위성 좌표를 이용해서 실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차량이나 스마트폰 속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전체 체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전국의 좌표 이동 방향과 정도를 표시한 지도를 보면 뭐 제각각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강진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단층 규모와 이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의 활성 단층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번 지진 때문에 뭐 지리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뭐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기대 수명이 크게 늘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1990년에 태어난 아기는 기대할 수 있었던 수명이 72살이었는데 2013년에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은 81세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 대학교 건강영향측정평가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은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 암, 또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네.
같은 기간 북한의 경우는 68세에서 71세로 조금 늘었습니다.
네.
연구소는 북한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 이유로 설사와 기타 신생아 이상 등 이런 분야의 의학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세계 뉴스, 미국 뉴스 준비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뉴욕에서 열린 9.11 테러 추모 행사에 참석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건강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당시 클린턴 후보는 이 폐렴에 걸렸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폐렴은 어떤 질병인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